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풍년에 토지 소칠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 총리직에 올랐다고 그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할 때 47절 한번 볼까요? 47절을 보시면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소출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절에 보시면 요셉은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9절 볼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년 풍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흉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53절 말씀을 볼까요? 53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그리고 55절을 보십시오.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그렇죠.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 저장한 곡식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7절에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50절에서 52절까지가 요셉이 애를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 7년 풍년을 말하고 이 49절에서 53절로 넘어가면 문맥상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50절에서 52절까지 요셉의 애를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가 우리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 41장 45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요셉을 세우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런 애굽식 이름을 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씨개명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색깔을 완전히 빼겠다라고 하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줘서 요셉을 애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이라는 말은 애굽의 최고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줬다는 것은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색깔을 빼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편들이 그 이방 아내들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을, 그 억울함을,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원한, 모든 그 아픔, 그 기억들을 요셉은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한 두 배 정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잊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기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1절, 52절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52절 보세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서 이 하나님의 색깔을 빼려고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흠이 없는 인물로 이렇게 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을 좀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므낫세 이 이름대로 우리가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데 상처를 주면 꼭 그것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받아야 되겠다.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이 므낫세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 과거의 짐을 털어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우리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이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우면 채워야 됩니다. 채움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비움의 단계에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 영성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셉이 이 7년의 풍년 동안 그 건설했던 그 곡식 창고가 사일로라고 합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지어진 그런 곡식 창고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이 곡물을 저장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일로를 개방함으로 중근동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없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곡식 창고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채우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채우고 그리고 그 창고를 열어서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우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채워주시는 은혜는 나누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5천명분을 다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5천명을 먹이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모든 미움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요셉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엊그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규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로 감싸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모든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출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